사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주황민 방송국입니다. 진달래의 고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달래의 고향 금요일 문학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문학 소식 전해드리고 한영남 시인의 문학 칼럼 시간에는 사자성어를 중심으로 한 수필을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문학 소식입니다. 길림성 중국 조선어문 잡지사와 동북삼성 조선어문 협의 지도 소조에서 주최한 제13회 정음상 평의총화대회가 9일 길림성 영길시에서 열렸습니다. 정음상은 중국에서의 조선어 학자와 교육자, 번역사업 일꾼, 매체 언론인들을 고무 격려하여 조선어 연구와 발전에 더욱 힘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조선어에 대한 우리 민족의 긍지감을 높이고 중국에서의 우리말의 보급과 올바른 사용을 추진하여 우리 민족의 문화 소양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음상은 1155년 군민정음 창제 550돌, 반포 548돌시에 처음하여 설립되었는데 중국 조선어문 잡지에 발표된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2년을 주기로 시상식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시상식은 학술조, 사회조, 교육조로 나누어 진행되었는 바 지금까지 도합 400여 명이 정음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에 앞서 중국 조선어 학회 부회장 강용택은 축사에서 40여 년간 중국 조선어문 잡지는 당의 민족 정책에 힘입어 우리말과 글 그리고 우리의 어를 지켜가는 데 한몫을 담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조선어문 총서 발행이 증명하다시피 그동안 중국 조선어문 잡지는 우리 민족의 기초교육, 언론 매체, 출판 번역, 나아가 대학교 조선어 교육과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해오며 그 영향력을 세계로 펼쳐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제13회 정음상 시상식에는 중앙민족대학의 방문자의 코펴스를 활용한 보조사까지 마저 조차의 의미 변별 연구와 상해 외국어대학의 최송호의 중세조선어 문법 형태에 대하여가 학술조 1등상을 수상하고 연변대학의 김혜영의 조선어문 과정의 민족 문화 요소 및 교육에 대한 연구가 교육조 1등상을 수상하고 연변교육출판사 김미월의 조선말 세규범의 사용 상황 분석이 사회조 1등상을 받아 안았습니다. 중국 조선어문 잡지사 유수란 부사장은 우리말과 글은 중국에서의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우리 민족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창달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어문 사업의 여하는 우리 민족과 민족 문화의 미래와 관계되는 중대한 사업으로 간주하고 사명감을 안고 조선어문 사업을 잘해 나가야 하고 동시에 끊임없이 사색하고 탐색하여 중국 조선어문을 시대적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잡지로 꾸리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다음 8월 7일 오후 조선언어문자의 날을 앞두고 중국 조선어학회와 연변문자예술협회 당지부에서 주최하고 명동문화예술협회에서 주관한 제5회 중국 조선문자서예대전이 제외동포재단과 명동문화예술원의 후원으로 영길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서예대전은 제1부 소망, 전순희, 고희 기념 서예전, 제2부 건국 70주년 기념 70인 70m 현장 휘호, 제3부 제5회 중국조선 문자서예대전 시상식으로 진행되었는데 93명의 서예 애호가들이 창작한 110폭의 서예 작품들은 만달광장 중앙복도에 전시되어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서예대전 시상식에서 서울 최옥자가 성인조 대상을 수상하고 견미 박향자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박순자, 조순옥 등 4명이 금상을 수상하고 김경희, 김현설 등 4명이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화기화, 박금춘 등 5명이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가족조에서 최정숙과 이수진이 금상을 수상하고 이매와 금신걸, 전현화와 신봉혁이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학생조에서는 영길시 중앙소학교 4학년 이진연이 대상을 수상하고 영길시 연신소학교 4학년 백윤영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영길시 신흥소학교 양운혁, 영길시 중앙소학교 김나영 등 6명이 금상을 수상하고 연변대학 4번 부속 소학교 서다해, 신흥소학교 김성관 등 12명이 은상을 수상했으며 영길시 신흥소학교 서효원, 중앙소학교 최가영 등 20명이 동상을 수상하고 영길시 신흥소학교 3학년 전호영 학생이 서예 신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외에 영길시 중앙소학교 김화, 차예령, 영길시 흥안소학교 허철길 등 3명이 우수지도교원상을 수상하고 영길시 중앙소학교, 영길시 흥안소학교 명동문화예술원이 우수 집채상을 받아 안았습니다. 중국 미술가 협회 회원이며 원로 서예가인 지승원, 연변주 언어문자 사업위원회 정소림 처장, 연변서예가 협회 부주석 최충문 교수, 연변서예가 협회 상무부주석이며 연변조선족 서예가 협회 회장인 장문선, 명동문화예술원 원장 서영은 등과 서예대전 출품자와 가족 200여 명이 이날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네, 이상 문학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황민 방송국 진달래의 고향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길림신문사에서 기획한 대형 구술 시리즈 영원한 멜로디, 고향산 기술계서의 창작자이신 동희철옹의 회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길림신문사 김청수 기자가 취재 정리했습니다. 동희철옹의 회역입니다. 1950년도에 용정의 연변 제1고급 중학교가 서면서 나는 9월달에 음악교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 당위에서 문교 사업 책임을 맡으셨던 최채 동지는 교원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엄선을 거쳐 기어코 사도학교 졸업생인 나를 찍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감, 사명감을 지니고 열심히 잘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뒤로 1956년까지 선으로 연변 제1고급 중학교, 연변 한우 사범학교, 연변 제2고급 중학교 음악교원으로 사업하면서 주저악대도 조직하고 합창단도 조직하고 교내 문예회원도 장기적으로 조직하면서 학생들의 음악 재질을 키워줌과 동시에 문학성, 창조성 개발에 많은 힘을 넣었더랬습니다. 하여 적지 않은 인재들을 전업단체에 수송했고 영길시 우수 교사 대표대회에 참가하여 주덕회 주장의 연설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1955년 연변 제2고급 중학교에서 음악교원으로 교편을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5월 초에 졸업식을 앞두고 취주악대와 합창단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모아산으로 원족을 가게 되었습니다. 산기슭에 있는 전국에 소문난 김신용 집단 농장을 바라보면서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개척한 이 땅을 기계화, 전기화가 실현된 행복의 락원으로 건설하려는 청년 노동모범의 보고를 듣고 난 사생들의 심정은 한없이 격동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산비탈 소나무 숲속에 오르내리며 보배죽기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학생회 문예부 부장인 김경석 동무가 소나무에 기대 앉아서 무엇인가 골똘히 적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예 부장이 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고들 학생들이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장이 한창 시상이 떠올라 그러니 부장이 없으면 부부장들이 나서면 되지 않느냐며 말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온 후 김경석에게 원족 가서 뭘 그렇게 열심히 적었는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내미는 책장을 펴보니 모아산 기슭에서라고 제목을 단 산문시였습니다. 김시룡의 새벽 집채 농장도 보이고 해랑항도 흐르고 해전이뻘도 보이는 것이 아주 형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사로 고쳐보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연변문공단 장작소에 있는 차창준과 홍성도한테 보이면서 우리 학교 학생회 문예부장이 쓴 것인데 고칠 때 있으면 손을 대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곡을 달자고 그런다고. 차창준이 잔차하니 보더니 후렴을 하나로 동일하지 말고 1절은 산천아, 2절은 벌판아, 3절은 마을아 이렇게 층차를 두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석이한테 이 의견을 말했더니 공부를 잘하는 김경석은 사회주의 발전 모식을 떠올리며 마을이 있어야 기계화도 가능하다면서 그 의견을 체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모아산 기슭에서라고 하면 연변의 한 지방에 국한되므로 보편성을 이룰 수 있기에 고향산 기슭에서라고 고쳤습니다. 이 노래가 독창곡으로 완성된 후 맨 처음 연변 위생학교 박경이라는 여학생이 대중가수로 불렀습니다. 전국 종업원 경연 무대에도 오르게 되었는데 나도 직접 무대에 올라 손풍금 연주를 하면서 창작 2등상을 받았습니다. 성에서는 또 청중들이 사랑하는 노래 15위에 당선되었고 자치주에서는 고향산 기슭에서와 내 고향 좋고 좋다 등 두 수의 노래가 주독회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연변의 신문, 간행물, 방송, 예술무대에 소개되었고 널리 유행되다가 중앙음악 간행물인 가곡과 중앙인민방송국 노래교수 프로의 한호로 소개되면서 전국 각지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장춘영화촬영소에서 연변조선족 자치주 창립 10돌새 김시룡 집단 농장을 제재로 새벽이라는 예술기록편을 찍었는데 방초선이 여자 목동으로 등장하고 고향산 기슭에서를 주제곡으로 불렀습니다. 박우와 고자성이 이 영화 음악을 책임지고 하면서 고향산 기슭에서가 가장 적합한 음악이라며 양머리를 하는 방초선의 영상 장면을 넣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 노래는 더욱 크게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업 가수로는 방초선이 처음 불렀고 후에는 연변 가무단의 김선호 가수가 주로 불렀습니다. 고향산 기슭에서는 높은 음악적 형상성과 서정성으로 당시 청중들의 큰 공명을 일으켰으며 국내는 물론 멀리 조선, 일본, 월남, 스웨리에 대만 등 나라와 지구들에 소개됨으로써 당시 중국 음악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중국 조선족의 대표적 가요로 되었다고 평론가들은 분분히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요는 또 많은 일화들을 만들어냈더랬습니다. 1956년 5.4 청년절 맞이 전국 소수민족 청년 참관단이 100일간 전국을 순회하였는데 연변에서 54명 청년 적극 분자들이 참가하였습니다. 10월 2일 북경 판잠에서 중앙 지도자들의 초청을 받고 연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강의 한 여성 독창 가수가 고향산 기슭에서를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연변의 여성 단원들이 그 가수한테 고향산 기슭에서의 작곡가가 이 자리에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바람에 되려 내 쪽에서 부끄러워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노래가 멀리 스웨리에까지 전해졌던 것이었습니다. 연변대학의 정판용 왕유 교수 부부가 스웨리에로 학술 교류를 갔다가 성탄절 전야에 스톡홀름 대학의 조승복 교수의 초청을 받고 그 댁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 교수 부인 로우스는 음악 교원이면서 유명한 피아노 연주자로서 연변가요 고향산 기슭에서를 연주하며 그들 부부를 맞이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부부는 그 선율에 흠뻑 빠져 고향 생각을 하며 눈시울을 적셨다고 했습니다. 정팔룡 교수는 1984년에 외국 견문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이 사연을 책에 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명곡이라는 것은 나래가 있어 국경도 날아 넘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고향산 기슭에서는 학생 김경석과의 첫 합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1957년에 김경석 동무가 연변대학 조선음원학부에 다닐 때인데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가는 12월 만에 상간마을에 들리는 노래라는 가사를 보내왔습니다. 그 해는 중국 공산당 제8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린 이듬해로서 국민경제발전 제2차 5개년 계획을 실시하기 시작한 첫 해였습니다. 8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임무를 받들고 전당과 전민이 사회주의 건설에 일떠섰으며 1,100만 지식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고향으로 산촌으로 조국이 가장 수여하는 곳으로 달려가서 청춘을 바치는 것이 희망이고 이상이었습니다. 김경석 동무는 이런 시대적 맥박을 틀어주고 피를 들어 상간마을에 들리는 노래를 창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가사가 참 깔끔하고 시대상을 형상적으로 표현한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 경쾌하고 약동적인 곡조가 쑥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1958년 1월 12일 연변일보에 발표되었고 1월 20일부터 7일간 연변 가문한 가수 이원경리의 독창으로 연변이민 방송국의 매수 일가 프로로 방송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요는 또 기악곡으로도 연주되었고 1961년 말에는 음력설 연창자료집의 중문으로 발표되었고 1962년 6월 23일 연변일보 중문판에 발표되어 한으로도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한영남 시인의 문학 칼럼 시간입니다. 사자성어를 중심으로 한 수필 계속 랑독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자성어로 된 칼럼식 수필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은 문과 즉회가 되겠습니다. 문과 즉회, 한영남. 문과 즉회, 자신이 허물을 들으면 기뻐하다. 남의 비평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서 착하게 된다는 의미의 개과 천선은 못할 망정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련다, 가마솥 밑이 손밑을 비웃는다 따위 속담들을 대거 동원해서 너나 잘하시오 대받아 쳐버립니다. 고쳐야 할 스스로의 허물임을 본연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어쩌면 돌아앉아서는 고쳐야지 다짐을 골백번 했을지도 모르지요. 허물은 모를 때는 허물이 아닙니다. 허물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이 진짜 허물인 것입니다. 천하를 통일했던 저 진시황도 천수를 다했는지 죽어가고 그의 환관이었던 조고는 시황제의 뜻을 받들지 않고 이리저리 음모와 괴계를 꾸며 더러 자살도 시키고 더러 사형에도 처하면서 나라의 권력을 주만에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고는 승상의 자리로 만족하지 않고 황제의 자리까지 노렸으니 그는 여러 신하들이 자기를 따라주는지 알아보려고 신하들을 시험하기에 이릅니다. 즉 사슴 한 마리를 가져다가 황제에게 바치면서 이것은 말입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황제가 웃으면서 승상이 잘못 본 것이요 사슴을 얻지 말이라고 하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조고가 대신들에게 물어본 즉 더러는 말이라고 더러는 사슴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조고는 사슴이라고 바른말을 한 자들을 암암리에 모두 처형했는데 그로부터 모든 신하들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록 위마라는 고전이 생겨난 경위입니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되면 누가 감히 그 앞에서 허물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허물을 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런데도 그 맨밀이 두께의 얼굴이 간지러워 서프너치도 안 되는 자존심이 구겨질까봐 다들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물탄 개과, 즉 잘못을 고치기 우물쭈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잘못을 안 이상 그것을 고치는데 또 무엇을 주저주저 서성서성 주춤주춤들인지 쇠통리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과 국가에서 단호한 결심을 내리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있습니다. 많든 적든 크든 작든 명으로 암으로 과오들이 있다면 솔직히 털어놓고 인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과오의 지적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그것을 포장하고 미화를 해서 아주 그럴듯한 명함으로 만들어서는 상급의 칭찬을 받아내고 하급의 존경을 갈취해냅니다. 아주 찌질이라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들에는 확대갱을 들이대고 자기의 흉허물에는 비단보를 덮어주는 추태들을 서슴치 않습니다. 우이 효지 죄우 심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비난하면서 그것을 본받아 같은 짓을 저지른다면 그 잘못은 더욱 크다는 말입니다. 춘추시기 진나라 문공을 도와 왕좌에 오르게 했던 1등 공신 개자춘은 그 어머니가 너는 공이 그렇게 크면서 왜 상을 청하지 않느냐 라는 물음에 다른 대신들이 그러는 것을 제가 욕을 해서 제지시키는데 제가 그런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그 어머니도 아들을 따라 산속에 들어가서 은거 생활을 했다는 고사가 우리한테 전 시사해주는 바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기에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시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동물들처럼 생명을 내건 모험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다른 사람들의 고견을 청취해도 잘못 시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개, 돼지 따위 짐승들은 잘못을 저지르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계 짐승들은 그런 대가로 얻은 경험들에 절대 충실한 것입니다. 미련한 소도 한번 빠졌던 구멍에는 다시 빠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두 번, 세 번 거듭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행수를 바라는 발칙한 생각에서 비롯된 얄팍한 계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역사는 결코 그런 여행수가 존재할 수도 없음을 이미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문과 즉회, 바른 비평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를 무엇보다 먼저 유치해야 할 현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달래의 고향 금요일 문학 프로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성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News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가 농촌도로 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려왔습니다.
중화민공화국 창립 70주년 기를 논단의 첫 논단이 개최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전국 도시 신규 취업 규모가 전년 목표의 80%를 완성했습니다.
올해 7월 우리나라의 대외 직접 투자가 68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